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세절 중에서 저는 뭐 요절을 21절로 정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은 제가 시험된 믿음. 그래서 시험된 믿음. 그러니까 좀 어감이 좀 뭐 이렇게 썩 와닿지 않는데 영어로는 The Faith Tested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래 그 제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험으로 증거되어 온 믿음. 그래서 영어로는 The Faith That Has Been Proved By Testing 이렇게 하는데 너무 제목이 길어서 시험된 믿음으로 정했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본문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비유인데 매우 중요한 원리, 천국.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이나 이 누가복음이나 이 다른 복음에서는 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중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씨가 뿌려진 땅이 네 종류가 있는데 오늘 방금 읽은 본문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됩니다. 씨를 뿌리는 비유는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항상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또 4장 3절에서 20절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은 13장은 3절부터 23절까지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설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유와 그 설명 그 사이 중간에 그 이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알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이나 마가복음 4장 9절이나 누가복음 8장 8절에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는 그러나 너희 눈은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볼 때 그 구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은 이게 무서운 저주에 해당된다고 우리 성경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이 무서운 저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 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자, 외인에게는, 자,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라 했으니, 무슨 말이냐면, 외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주되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이는 그들은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당혹스러운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노력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게 한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그런 이게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그 비유와 설명 그 중간에 선지자 이사야 예언으로 그 외인들이 그 비밀을 결코 깨닫지 모습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 이거 시프린 비유는 뭐 옛날에 설교 많이 했을 거 아니야 하고 제가 지난 한 14년, 15년 되는 설교 리스트를 보니까 한 번도 시프린 설교에서 주일날 설교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되게 잘 알고 있고 물론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이 시프린 비유는 잘 알고 있는 이 비유인데 이 비유가 오히려 얼마나 그 이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고 깊은 건지 오늘 그걸 깨닫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먼저 시프린 비유에서 이 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씨의 그 뭐냐면 이 생명과 건강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씨 그 자체는 최고의 최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씨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햇빛과 이 물과 영양분도 이 자연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땅에 달려 있다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그러면 그 이 씨가 뿌려지는 네 종류의 땅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 잘 다시피 길가에 떨어지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 말씀을 들으나 사탄이 즉시로 와서 그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 외인이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경우는 말씀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고 네 번째가 이 좋은 땅입니다. 흔히 우리가 좀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우로 이렇게 적용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실상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믿음의 인내와 순종으로 성장하며 열매를 맺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전체의 모습에 해당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13장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여러 번 강조했죠. 이 천국장이라고요. 천국장. 이게 이제 워드플레이인데 한국말에서는 천국장이나 청국장이나 비슷해서 이 전 세계에서 천국장을 먹을 수 있는 민족은 우리 한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제가 외국 사람을 많이 상대해봤지만 뭐 직접 시도는 안 했지만 아마 외국 사람은 청국장을 먹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랬습니다. 왜 된장은 된장국이라고 하고 왜 청국장은 청국장이라고 청장국이라고 하고 똑같이 왜 국으로 끝내야 되는데 하나는 장으로 끝나고 국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이해가 됐죠. 이 된장과 청장국은 같이 우리 발효시키는 음식이죠. 아무튼 이 천국장으로 불려진 이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의 이 구조적으로 주제적으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그 전체 마태복음의 이 분기점 이 클라이맥스라는 것을 아마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구조적으로 이 다섯 개의 그 예수님의 설교가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그 가운데 세 번째 설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중심이 있고 이 좌우 대칭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3장이 이 클라이맥스 이 분기점이 되고 또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을 딱 두 개로 나누면 1장부터 13장까지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14장부터 28장까지는 유대와 그 예루살렘 쪽의 사역을 나눈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전체의 주제가 천국인데 천국 The Kingdom of Heaven인데 이 천국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의 핵심이자 결론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집에 가서 마태복음 13장을 전체 한번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씨 뿌리는 비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로 시작해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그 다음에 예화가 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이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고 굳이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씨가 길가에 떨어진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나 대적 마귀가 즉시로 와서 말씀을 빼앗아 아무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형적인 외인의 모습입니다. 이와 반대로 좋은 땅은 23절은 제가 이 본문을 택하지 않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길가와 좋은 땅 사이 중간에 두 가지 타입의 사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바로 돌밭과 가시떨기 밭, 가시떨기 땅입니다. 자, 이 돌밭과 가시떨기 땅은 이 두 경우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흔쾌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조건에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 한 권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듣자마자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뿌리가 없습니다. 무슨 뿌리입니까? 씨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는 그 단계인데 그 뿌리가 없는 씨의 상태로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즉시로 넘어지는 삶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할 게 볼 거는 뭐냐면 21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when입니다. when, if가 아닙니다. 만일이 아니라.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누구나 그 정도 차이는 있지만 겪는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 환난과 박해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 특징이 너무너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도 이제 그 제 과거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의 그 하나님 된 신앙이 이 부러질 것 같은 영어로 말하면 럽처 포인트까지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겪는 시험이 환난과 박해가 옵니다. 물리적인 박해가 아니랄지라도 어떤 형태인지 옵니다. 지난주에 말씀이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아담뿐만 아니라 또 아벨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스룹바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통과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 환난과 박해를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대적 사탄입니다. 첫 번째 길가의 경우에서는 말씀을 받을 때 바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았던 주체가 마귀인데 이 두 번째 흙이 얇은 돌밭의 경우도 대적 원수가 와서 말씀을 빼앗습니다. 무엇을 빼앗습니까? 환난과 박해로 빼앗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 말씀을 두 개를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앞서 그 11장 6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그 세상에 갑자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뭐 그냥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이 압박을 가하고 이 박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7장 23절에 나온 말씀인데 그다음에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마지막 날 내 그를 살린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너무 설교가 어려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하니까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현대 이민교회도 해당되는 건데 뭐 현대 이민교회가 뭐 거의 대부분의 형편이 이제 어렵다고 하는데 뭐 가급적이면 이제 그 교회에다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하게 되면 뭐 싫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원색적으로 선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또 다른 타입인데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것은 자, 세상에서 세상적 염려거든요. 재물의 유혹이니까 이 사람의 형편은 일단 풍요와 안락함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안락함을 주는 이 부요함이 갖고 있는 속임수. 이 속임수가 말씀이 자라서 열매지 못하도록 질식합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23절에 자, 그 22절에 유혹의 말씀이 막혀. 막혀가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은 수동태입니다. 막혀. 막혀. 수동태인데 원래 이 원문은 이게 능동태입니다. 근데 그 원문에 쓰는 단어가 질식시키다. 영어는 choke입니다. choke. 그러니까 질식시키다. 목을 졸라서 이 그 질식시키는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특징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쉽다는 표현이 뭐냐면 너무나 쉽게도 자연스럽게 갖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도 문제고 너무 쉬워도 문제인 것을 이렇게 잘 통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분들 이 세상적인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은요. 재물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돈은 이 피와 같은 건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다 우리가 필요한 걸 채우시지만 그 유난히 그 마음이 그 재물의 유혹과 세상적 염려에 있는 것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방심하는 사이에 가시떨기 같은 것이 나타나서 햇빛을 가로막고 성장 공간을 주지 않는 것 같이 이 세상적인 염려와 이 재물, 이 부유함의 속임수는 실상 강한 파괴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성, 욕심을 마냥 자극하여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다름박질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또 이렇게 명성을 얻고자 하는 갈망과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연예인들 있죠. 연예인들이 아주 그 정도면 성공적인 연예인이고 그 다음에 뭐 상당히 연예인이니까 뭐 노래도 잘하고 그 용모도 예쁘고 올 것 같은데 행복할 것 같은데 인기를 잃을까봐 그 받는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 말도 못하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을 얻고자 하는 갈망과 염려 그리고 이 물질적 소유에 대한 집착을 매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 죄사함과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질식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적 원수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너무 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시험이 있는데 이게 염려, 그 다음에 재물의 유혹, 또는 게으름이죠. 그 다음에 정욕이죠. 이건 실상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은 한번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했나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제가 이렇게 말한 의도가 바로 그 맥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 또 두 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굉장히 성경에 많은데 제가 생각난 대로 이 말씀을 고른 게 잠언 28장 20절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아니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러나 이제 재물의 집착을 가리키는 거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자, 돈을 사랑함이 자, the love of money. 돈이 악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돈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의 그 매개체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그러니까 이 돌밭과 가시떨기 밭에 해당되는 자들은 세상에서 볼 때는 그들이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그들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 온 마음으로 받지 않으며 또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겪는 시험이 있죠. 그 시험을 믿음의 인내와 순종으로 임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든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느슨함, 신앙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물론 있지만 이게 느슨함. 나사가 몇 개 빠진 기계 있죠. 그건 덜렁덜렁, 좀만 달리도 덜렁덜렁거리잖아요. 예를 들면 느슨함, 그리고 불신앙,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 예수를 배척하는 세상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과 비위에 맞추어서 살려고 하는데 양다리를 걸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은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인내와 순종으로 시험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의로운 고난과 박해에도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어려움과 고난에서도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즐거워하며 또 소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설령 재물과 명성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땐 다 같이 기도를 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땐 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재물과 명성이 늘어나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재물과 명성이 늘어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온 마음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지만 그래도 이게 모든 게 헛되고 나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과 명성이 늘어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5장 2절 5절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이 NIV 성경에서는 즐거워하니까 rejoice로 번역이 됐는데 NIV 그 영어 성경 버전은 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그건 여기서 자세히 말씀 없지만 그러나 좀 하나의 불만이 뭐냐면 원어에서 강조하는 의미를 많이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경우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뜻은 원래 그 헬라어의 단어는 뭐냐면요. 기뻐서 얼뜻 줄 모른다. 의기양양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킹제임스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아니 그 뭐냐 저기 아메리카 스탠드 보게 되면 exult라고 했고 그 다음에 boost란 말을 썼는데 원래 rejoice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헬라어 단어가. 여기에 쓰이는 이 즐거워하는 것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 연단은 보통 우리가 프로븐 캐릭터,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세월이 지나도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자신의 신앙을 심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고 싶은데 시험 영어로는 테스트, 또 트라이얼, 또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그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쉬워요. 하나는 너무 어려워요. 그 어려운 게 뭐냐. 첫 번째가 환난과 박해고 고난과 어려움, 궁핍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그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반된 이 두 가지의 이 시험이 있고 또 이 두 가지 시험이 어떤 경우는요 다 적용이 됩니다. 시간 차이를 두고 아까도 말했지만 대부분 처음에 환난과 박해와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시험을 잘 통과를 해도 그 뒤에 이어진 풍요로움과 안락하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뭐 성경의 예를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초심으로 막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하나님 어마어마한 지혜와 명성과 부를 주니까 아주 비참하게 변질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제 이 정도면 성공한 편이라 생각할 때 그때 주의하십시오. 그만큼 이 풍요와 안락함의 시험이 실상 더 위험하고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차라리 고난이 더 좋은 경우가 좋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됐나이라. 또 반대로 처음에는 풍요와 안락함이었다가 이 고난과 박해에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생각납니까? 욥이 생각나잖아요. 욥은 처음에 풍요로움과 안락함이 있다가 어려움에 빠진 경우고 또 욥 외에도 모세가 있어요. 모세는 처음에 40살, 40년 동안 40살 먹을 때까지 애굽의 왕궁의 그 왕자로서의 모든 걸 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고 궁핍이죠.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경우에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 26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메시아죠. 메시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제 좋은 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좋은 땅에 해당되는 자들은 열매를 맺지만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의 인내와 순종으로 시험된 믿음의 소유자로 나타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성경 두 개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하나 신약 하나인데 잠언 30장 7절 9절에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자, 이렇게 마음과 생각의 중심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고정돼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3절 두 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윗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그 핵심 센텐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시험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은 그 시험을 이겨내며 통과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바로 시험된 믿음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제가 지난주 메시지를 좀 다시 한번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는요, 이 마지막 때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했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위험하고 혼란스러운지 그걸 못 느끼면 그건 좀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지침과 방향으로 지난주에 말씀하신 요점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살기 위하여 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습니다. 얼마나 현란하고, 여러분들 지금 그 인터넷만 봐도 옛날에는 한 몇 년만 공백이 있어도 괜찮은데 요즘에는 2, 3년만 공백이 있어도 못 따라갈 정도로 모든 분야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 위험해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뭐 그러는 건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자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 얼굴은 하나님 임재하신 것과 같은 말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 임재하심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첫사람도 범죄로 타락하기 전에도 말씀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았다는 것을 지난주에 제가 강조한 겁니다. 하물며 이렇게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아야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시험이 아까 두 가지 종류 있다고 그랬죠. 너무 어려운 게 있고 너무 쉬운 게 있는데, 고난과 박해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적인 염려와 재물적 유혹인데, 이것을 이겨내며 시험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산다 하니까, 주의 임재하심을 들어가니까 뭐 하늘 손이 따끈따끈해지고 하늘에서 별이 반짝반짝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시험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서 다시 또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소부재하신 주 하나님의 부재 중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대신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같은 선생이란 말입니다. 주의 임재하심을 대신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곧 우리가 긍휼과 은혜의 주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2022년 4월 첫째 주의 날이고 시간이 엄청 빨리 가죠.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주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의 주홍 같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악을 용서받고 새롭고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계속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한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씨뿌린 비유의 그 비유와 설명 사이에는 이사야 예언을 주님께서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거기서 제가 생각이 나서 이사야 말씀에서 두 군데를 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밑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자, 이는 계속 앞에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을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그 11절이 바로 핵심인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선지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인의 형통함이라. 그러면서 이사야 제일 마지막 장 66장 시작할 때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 He who is humble,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순서도 중요해요. Contrite in spirit, 심령에 통회하고, 그럼 세 번째가 이 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자가 나타나는 게 세 번째입니다.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입니다. 그 trembles at my word,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가도록, 뚫고 들어가도록, 그래서 뿌리를 내리도록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며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노력. 노력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되지 않는 겁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전심으로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처음 시작할 때 가난한 마음을, humble heart, 이 humble heart가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땅은요, 좋은 땅은 이 저기 흙이 많다. 또 가시떨기가 없다. 그걸 꼭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수록 심령의 통이함이 일어납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저기 약간 주관적인 것 같아서 그런데 제가 이 설교자는요. 설교자는 본인이 조금이라도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올수록 심령에 통회함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심령의 통회함은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또 심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더 깊이 깊이 들어갈수록 통회함이 절실합니다. 그래야 주의 말씀에 떠는 자가 됩니다. 이건 경험하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모세의 노래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모세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니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NIV 성경은 Let my teaching fall like rain.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My words descend like dew. 연한 풀이 위에 가는 비 같고 Like showers on new grass. 채소 위에 담비 같도다 Like abundant rain on tender plants. 사람의 마음은요, 이 하트는요, 여러분들 저기 사주팔자 제가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의 마음 하트는요, 마치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 타고난 팔자의 운명과 같아서 그 어떤 물리적인 화학적인 힘으로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마음을 여러분 뜻대로 바꿀 수 있어요? 자신의 뜻대로 마음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회개의 정의가 엉엉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에서 성령께서 도우셔야만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해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도와주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실상 회개와 통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좋은 학교 가서 교육을 많이 받으면 좀 지적이고 문화적이고 세련되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의 속성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하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 이 heart가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인내 그리고 순종으로 그 말씀이 점점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이 머리에 있지 않고 이 가슴으로 점점 들어오게 되면 또 배로 내려가면 회개와 통회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회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회개의 깊이가 심령의 부흥의 정도를 결정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회개의 깊이가 심령 부흥의 정도를 결정한다. 이 하트 리바이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회개의 그 깊이가 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깊은 회개와 통회 그리고 깨어짐, 이 브로큰니스는 바로 옛 자아가 죽는 거고 이것은 말씀과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연단이라고 하는 연단. 이 연단은 시험을 통과한 믿음, 바로 시험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선지자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나서 예레미야서에서만 세 군데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이라.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모두 것보다 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란 겁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면서 그 바로 그 앞에 그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구스인은 에디오피아인이거든요.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피부가 까매요. 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하시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라. 그러면서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불같고 이 방망이 같아가지고 내 이 왕권 말씀을 두드려 팰 때 이게 깨지면서 회개와 통회와 깨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인데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이 돌밭과 가시떨기 밭인데 이 돌밭과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은 비록 그 무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서 받았기 때문에 그 무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란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정작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행한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세요.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 천국장인데 이 알곡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데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 13장 전체가. 그러니까 이 흙이 얕은 돌밭, 이 가시떨기 밭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또 가라지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가라지. 이 가라지는 마귀의 자식들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마태복음 13장 보게 되면 또 천국 하나님 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건 제가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말씀으로 회개, 깊은 회개를 통하여 가시떨기 같은 것을 끊임없이 자기 마음에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려서 고난과 박해도 굳건히 삽니다. 그래야 결실을 낸다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시험된 믿음, 즉 자신이 과연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된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많은 재물과 권력으로도 구할 수 없는 보배인 것을 알고서 굳건히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이유 없이 또는 이유가 있듯이 낙심과 절망이 거대한 파도처럼 몰려오더라도 우리가 굳건하게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내 안에 시험으로 증거된 믿음이 구축되기를 힘써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너무 어렵고 또는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 고난에서도 이상하게 설명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조이가 올라오는 겁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두 가지 종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너무 어려운 거고 하나는 너무 쉬운 거고 어려운 거는 고난과 박해고 쉬운 거는 세상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인데 이런 시험에서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변절하지 않고 굳건하고 담대히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두 군데를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단어가 연속으로 나와 있는데 이 단어도 아주 이 확증하는 단어가 뭐냐면 prove by testing입니다. 뜻이. 그러니까 테스팅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럼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저는 처음에 잘 몰랐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신약성경이 다 헬라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헬라어 단어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할 때 바로 인내라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내는 참 영어로는 endurance인데 이게 헬라어 단어에서는 이게 후포 모네에서 후포가 언더, 모네는 리메인입니다. 리메인이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있는입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얼마나 중요한지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험된 믿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시험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낫게 하는 시험된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노력합시다. 그러나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우리 안에 시험된 믿음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시험된 믿음, 시험으로 증거된 믿음이 이 보배가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캐나다 서부 장로회 공동체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두 번째, 세 번째 흙이 얕은 그 돌밭과 가시떨기가 있는 가시떨기만을 생각했는데 이것은 문인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땅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시험된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절심을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이루어진 걸 고백합니다. 내 안에 시험된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순종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